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계시록 이제 오늘부터 19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의 주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심판을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인데요. 지난 시간에 요 19장 서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19장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의 커다란 관심을 끄는 매우 흥미로운 사건을 다루게 되는데 19장은 요한계시록의 분위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들의 왕국의 수도인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대환란기가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울한 마음이 노래로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것과 같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칠흑과 같은 밤의 어둠으로부터 광명의 빛으로 무서운 심판의 날에서 밝은 축복의 날로 바뀌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9장이 그만큼 밝아요. 우리에겐 기쁨이고 좋고요. 본장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세상에 재림하시게 될 이 땅에서 일어날 가장 위대한 사건으로 들어가는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하나의 분명한 분기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장은 대환란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건설하실 천년왕국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19장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대하고 의미 있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두 가지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두 사건은 차례로 이어서 소개되고 있는데 본장은 할렐루야 찬송으로 시작을 해서 지옥에 대한 소개로 끝을 내고 있어요. 19장에는 두 가지의 커다란 잔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다른 하나는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 순간 후에 있을 썩은 고기를 먹는 잔치입니다. 자, 네 번에 걸친 할렐루야 찬양이 소개되고 있는데 19장은 하늘에서 들리는 찬양대의 소리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볼까요?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덕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일 후에 헬라어로는 메타우타거든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1장 19절에서 요한계시록을 구분하는 장차 될 일 이란 말을 처음 사용한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와 관련된 것을 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시록 4장은 메타타우타란 말로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메타타우타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연대순으로 시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대환란기 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에 대한 것으로 본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대환란기를 종결지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메타타우타의 마지막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4장에서 메타타우타로 시작을 해서 19장에서 메타타우타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또 1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그랬잖아요. 우리가 5장에서 7장에 묘사되어 있는 천상 예배 장면 여러분 기억되세요? 그때 장로와 교회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의 천사 그리고 지적인 능력을 가진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5장에서 7장까지에서 우린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가대에 대환란기 때 수많은 성도가 포함되어 그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그들이 처음 큰 소리로 할렐루야! 구약의 찬양을 노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본장의 처음 6절에만 4번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약 성경의 전체에 걸쳐 이곳에만 언급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최후 승리 때를 우리에게 유보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시편에서는 할렐루야란 말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여호와를 찬양하세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46편부터 150편에는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시편 150편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시의 결정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할렐루야 찬양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요한계시록 이 부분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찬양이 된다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대환란기가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혼인을 통해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의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 뭐 연말 되면 그 헨델의 메시아를 감상하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합창단도 앞으로 있을 이 위대한 날에 부르게 될 할렐루야 합창에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될 겁니다. 시편 104편 35절은 그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할렐루야,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세, 찬송하세, 이리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때는 악인이 땅에서 소멸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라는 선포이기도 한 것이죠. 할렐루야는 구약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성취될 때 부르는 부가적인 찬양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서 형제자매 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장차 우리에게 임하게 될 위대한 날입니다. 세상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세상이 탄식할 것입니다. 바닷가에 나가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여러분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그때 감동이 있을 겁니다. 어느 여름 저는 바닷가에서 이 귀한 파도 소리를 감동 있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매일 밤 저는 해안으로 밀려오는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자리에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파도가 자기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밤에 산에 올라가 소나무 숲 사이를 움직이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소나무 숲에 그 놀라운 것들이 또한 여러 가지로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 가운데 전혀 다른 소리로 들리게 될 겁니다. 장차 땅 위에 임할 위대한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것들의 소리는 모두가 낮고 조용한 탄식의 소리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탄식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묘기김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부가적인 설명으로 해놓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목사님께서 젊은 나이에 남 캘리포니아의 집에 집을 지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2층에서 내려올 때 계단을 뛰어다니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계단을 오르내리기 위해서 발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숨이 차신다는 거죠. 그것을 당신이 보면서 그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보, 그 사모님이 그 목사님에게요, 헐떡거리지 말아요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야. 그러면 매기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숨찬 소리를 내는 게 성경적인 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탄식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참 매기 목사님다운 해석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땅 위에 있는 동안 탄식을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의 탄식은 할렐루야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한은 19장 2절로 4절에서 그와 같은 말씀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찬송 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볼까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비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모든 심판이 끝날 때마다 여러분과 저보다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천상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그것을 참되고 의롭다고 말한다. 이것은 참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의 생각은 물론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음녀를 심판하심에 있어서 의롭게 행하실 것입니다. 대환란을 당한 배도한 교회를 나타내는 큰 음녀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의 왕들과 적 그리스도가 음녀를 파멸시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음녀를 심판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심에 있어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잖아요. 때로는 마귀를 들어 쓰시기도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본문에 천상에 있는 자들은 지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배교한 교회가 멸망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음녀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많은 사람을 순교시켰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천상의 교회가 할렐루야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진정한 교회를 사칭하는 큰 음녀가 땅 위에 있는 동안은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이 거행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를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척결 작업이 이루어지고 난 후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상에서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땅 위에서 대환란이 한창 진행되는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2절에 보면요. 그렇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신자들에게는 스스로 원수 갚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수는 갚지 마라. 그것은 내 손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같은 경우를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몸에 상해를 입었을 때 자기도 완력으로 그것을 보복하려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옛 성품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죄의 대가를 피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에 대한 원수를 반드시 갚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교회를 배교하는 사상에도 반드시 심판을 행하신다 하는 겁니다. 24장로가 처음으로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아마 교회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장로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이것이 아마도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상황이 바뀌면서 이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때문인데요. 교회란 말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불러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의 교회이지만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자, 19장 5절 6절을 볼까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무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리로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명령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직접 왔어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통치할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할렐루야 합창곡이죠. 그렇죠? 전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심오한 찬양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보좌에 세상을 다스리게 될 자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다윗과 맺은 약속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지만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있기 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고 믿는 자인 여러분과 저는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보면 어린 양의 그 신부와 혼인잔치,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설명되고 있는데 7절, 8절을 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것은 앞으로 신자들에게 일어날 사건 가운데 가장 스릴 넘치는 경험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휴거까지의 모든 신자들로 이루어진 지체인 교회는 그때 결혼식에 있어서의 신부로 그리스도께 드려지게 될 겁니다. 이러한 혼인잔치는 천상에서 진행될 것이며 따라서 철저히 천상이 배경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제5장에서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모두 믿는 자인 부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과 그것으로 말미암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가정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남편과 아내가 모두 신자가 아닌 부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도덕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성문화로 병들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날 젊은 세대는 성에 대해서 굉장한 지식들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매기 목사님이 이러한 예를 하나 들으셨어요. 당신께서 팜스프링스에서 한 젊은 커플을 보고는 매우 민망함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들은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서로 껴안고 애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기 목사님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아니 저들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알기나 하는 것일까?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목사님은 저들이 서로 여자에 대한 남자의 사랑과 남자에 대한 여자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매기 목사님의 이와 같은 설명을 들으면서 믿는 사람들 중에도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정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좀 의문이 갔단 말이죠. 남편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여러분의 아내를 처음 보았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은 결혼을 통해 그녀가 여러분의 아내가 된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까? 또 아내들에게 묻죠.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여러분은 지금 결혼 생활을 누리고 있는 남편에 대해서 그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못생긴 노천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생겼다고 생각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남편이 여러분들을 포옹했을 때 로맨틱한 스릴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고 정결한 우리를 당신께 부르실 날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 오늘날처럼 새로운 도덕을 외치는 시대에 여러분이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결혼하셨음에도 순결을 유지하는 부부간의 순결을 유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순결하지 않은 여자와 결혼한 형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하기를 바라고 반대로 아내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회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회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